라디오 상담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지현입니다. 손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혹시 지난 주말 동안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가디나 쪽이나 팜스프링 가는 쪽에 어느 도박센터 같은 데 있죠. 뭐 광고도 나오고 그래서 가끔 그런 광고 때문에 또 현혹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 도박이라는 거 말이에요. 참 무섭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그래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들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의 이혜왕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참 도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거야 이 일을 해주시는 선교사님께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죠.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그 문제의 심각성들도 이제 점점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도박은 사회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데다가 또 이 거취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나 외부에 드러나는 그런 것도 가족들은 또 수치심 때문에 안 나오죠.
많이 있나요?
아, 그럼요. 예, 아주 많죠.
예. 먼저 말이죠. 이 중독 그러면은 좀 뭐 그 단어 자체가 좀 무서운 단어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중독이 뭔지 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예. 중독이라는 그 어떤 물체나 행위를 하면 그 뇌 안에서 다른 물체나 행위보다 신경 전달 물체를 그 과다 생산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그 고조되고 또 그 물체나 행위에 점점 더 그 의존 내지는 습관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유나 물을 마시면은 별로 중독이 안 되지만은 술이나 마약 같은 거 먹으면 하게 되죠. 그래서 중독을 야기하는 물체로는 주로 담배, 알코올, 마약 등이 있고 또 행위 중독으로는 도박, 섹스, 인터넷, 음식 중독도 음식을 먹음으로서는 중독이 안 되는데 먹는 행위를 통해서 흥분 도취되어 갖고 중독되죠. 네. 그래서 보면은 각 중독마다 확인하는 방법이 10가지 내지 20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대체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중독 물체를 했거나 혹은 중독 행위를 하든 간에 자기가 스스로 중단해야 할 시기가 됐을 때 스스로 중단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중독되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스스로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이 안 되는 상태.
예, 그때는 예. 예, 중독이죠.
예. 또 우리 동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상이 어떤지요?
지금 미국의 통계를 보면 성인 인구의 약 1 내지 3%가 약 1,100만 명이 되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중독 도박자로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 한국의 교포 인구를 약 2년 전인가 인구 센서스에 보면 105만인가로 돼 있죠.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한국에서는 10명 중 1명꼴인 9.3%이나 약 300만 명을 한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의 도박비를 보면은 미국보다 한국 사람들이 약 3배가 더 높은 실정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통계만 수치 보더라도 한인의가 한 3만 명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느냐 하면은 특히 이민으로 인한 그 칼초샥이 있죠. 그다음에
네.
한국에서의 고학력이나 경력을 여기서 제대로 발휘하실 수 없는 그런 데서 오는 좌절감이 도박을 하게 만들고 실제로 한국에서 유능한 사업가가 미국 교포 여성과 결혼을 하셨을 때에 언어나 소득의 불균형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실감을 해소하려다가 그 도박에 빠진 경우도 있죠. 또 환경적으로는 80년대부터 주거지역 근처에 도박장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벽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라스베가스로 가령 1년에 몇 차례 도박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서 4-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자주 못 가게 돼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열받아서 로컬에 있는 도박장에 드나들기 시작하시면은 우선 도박 횟수가 잦아지게 되죠. 그다음에
네.
이제 돈이 떨어지면 사업장이 가깝고 집이 가깝기 때문에 돈을 집에서 가게에서도 갖다 쓰신다고요. 또 심지어는 로컬에는 한인 도박자를 상대로 한 그 사채업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돈을 대주니까 도박이 더 쉽게 되고 그래서 도박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회복 오는 사람들 보면요, 실제로 사체만 쓰지 않았어도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도박자는 이렇다 하더라도 한인들은 내가정에 도박 문제가 있으면 수치심 때문에 외부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야 되게, 그래서 회복 기간에 실제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도 도박 중독이 그 장기적으로 심해지는 그 이유로 볼 수 있죠.
네. 사실 뭐 이 이민자들에게 처음 이민을 오시거나 또 이민 생활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이민자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발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치심 때문에 외부에 드러내놓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 말에 공감을 하죠.
예,
우리 한인들이 특히 더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수치로운 곳을 밖으로 드러내놓지는 않기를 원하는 민족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 중독 중에서도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어느 단계가 되면은 외관상으로 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도박 중독은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도박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중독이 시작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모든 중독증은 영어로 말하면 progressive disease라고 해갖고 진행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남자 도박자는 주로 13세, 14세경부터 시작이 돼요. 예전에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했다고요.
네,
근데
네,
요즘에는 네, 어린 자녀들이 채팅이나 그 게임 등의 아주 그 강박관념을 보이다가 돈을 본인이 만질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곳부터는 실제 도박이 더 재밌으니까 그것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남성 도박자를 일명 영어로 액션 갬블러라고 그래요. 도박장에 가고 돈을 꺼내쓰고 이기고 그
네,
돈을 쓰고 그
네,
뭐 팁을 주고 이런 모든 그 액션에 대해서 어떤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액션 갬블러라고 그래요.
예.
근데 반면에 그 여성분들은 중년부터 도박을 시작하세요. 주로 원인이 외로워서 혹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네,
게임도 단순 게임을 해요. 빙고나 슬롯 머신을 시작하셔야 되게. 그러다가는 이제 급속도로 중독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여성 도박자들을 우리가 현실 도피형, 영어로 말하면 에스케이프 갬블러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네.
여성 도박자들도 대개 전체 도박자의 약 3분의 1을 여성으로 보고 있죠.
아, 그렇게 예, 되나요?
실제로 1년 전에 한 50대 후반에 중국인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이분은 그 혼자서 그 다이아몬드 바의 큰 저택에서 그 따님과 단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자녀가 30세가 되니까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나가서 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방문을 열고 야 밥 먹어라. 아무도 없단 말이죠.
네.
그냥 식사할 이유도 없고 외로우니까 혼자서 이제 그 신문 보고서 라스베가스 가는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1년 반 만에 그 큰 저택을 다 팔아서 날리고
예,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심정에 이제 캘리포니아 갬블링 하트라인이라고 톨프리 넘버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네,
전화를 걸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저에게 이제 안내를 해줘갖고 몇 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인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여성 도박자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저한테 그동안 왔다 가신 분도 한 세 분 여자분이 계십니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것을 드러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드러낸다는 거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되지만 또 혼자서 안 될 때는 우리 가족들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가족들을 좀 같이 훈련을 한다든지 같이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처음에 오시면 전부 다 가족이 전화 오세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전화 오시면은 대개 자녀의 마약 문제고, 아내가 전화를 오시면 대개 남편의 도박 문제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예,
주로 아내분들이 도박 문제는 아셔야 돼요. 도박자는 워낙 중독에 빠져있기 때문에 뭐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자기가 고칠 마음이 없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중독 도박자나 그 가족들은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아, 그래 마저 하시면 그 눈물을 쏟으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도박의 단계가.
예,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예. 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겁니까?
먼저 따는 단계가 있죠. 그 따는 단계에서는 도박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사람에 따라서 1년 내지 3년간 지속이 돼요. 그래서 도박자는 돈을 따거나 최소한 잃지 않고 재미나게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젖어들게 되지만, 한편 가족들은 말씀하신 것 같이 저러다가 그만두겠지 하며 수치심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는 주위 사람들한테 교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남편이나 자녀의 도박 행위를 영어로만 하면 denial, 부인을 해요. 우리 네. 집에는 그런 문제 없다.
예, 예,
전혀
예.
없다. 이렇게 부인을 예. 해주는 것이 이제 그 다른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Winning phase. 네. 예.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losing phase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대개 너무 가족들끼리 다니고 친구들끼리 도박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혼자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혼자서 도박을 하러 갈 때부터 프로블럼 갬블링 존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예. 돈을 잃어요. 근데 가족들은 그 다른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는 보호를 해주었고 심지어는 외부에 그런 일이 없다고 보호해줬기 때문에 도박자는 실제로 돈을 잃으면서도 돈을 딴다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둘러대요.
아, 네. 네
안심시키느라고.
네, 네.
이때 가족은 왠지 모르게 뭐 사업이나 페이첵이 다 똑같은데 자꾸만 뭐가 밀리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은 스트레스 단계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고통에 들어가는데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과 가족들이 대응책에 따라서 그 1인 단계가 어떤 사람은 5년, 부자집 아들은 15년 정도로 지속이 될 수 있죠.
아,
도박할
네.
수 있는 자금이 많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도박 중독자는 그 1인 단계에서 들어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족한테 무릎을 꿇고 도박빚만 이번에 갚아주면 내가 다시는 도박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 그 우리가 영어로 보면 드라마틱 쇼예요.
네.
본인은 끊을 생각이 없으면서 그것만 해결해주는 방법을 위해서 가장되는 그 연구를 하는 거죠.
네.
그때 가족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참 그 일리가 맞거든요.
예.
그래서 몇 번 뭐 친정에서 혹은 어디서 빚을 내서 갚아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도박을 그것은 더 해주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중독 도박자는 자기 1년의 연봉이 3만 불이면 3만 불치 도박을 금년에 다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3만 불이 아니면 그 빚을 또 갖고 있어요.
예.
예. 빚 갚아주면 또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도박을 더 하게 돼요. 그래서 도박이 이렇게 중단이 계속 몇 년 동안 되지 않자 가족들도 더욱 좌절감에 빠져들어가는
예.
단계가 되죠.
예. Winning phase.
네.
그 다음에 losing phase를 가고요.
네.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에는 절망 단계인데요. 그때부터는 라이프의 프라오리티가, 포스트 프라오리티가 갬블링이에요.
네.
오직 도박만 네, 그 위해서 네. 살게 되면 조금만 고민이 있어도 도박으로 위안을 추구하고 싶어 하고 마치 도박 행위가 자신의 항우울성 약품처럼 되어버렸어요.
네.
우울하니까 그냥 약을 먹듯이 도박을 해야지만 생기가 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사람들은 도박장에 들어가면 꾸지지한 냄새 혹은 여러 가지 자기가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거기 가서 맴도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아,
없어도.
예.
예. 그다음에 불법 행위를 해서라도 도박할 돈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절망 단계는 다른 단계에서는 뭐 5년, 10년이 걸쳐서 진행이 되지만은 여기서는 아주 숏 피리어드, 급속도로 망가져요. 잘 나가다가요.
예. 예.
그래서 도박자의 절망 단계에서는 가족들은 정말 내가 그동안에 고등교육 받고 모든 그 헌신을 다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심신 고갈 단계에 처하고 그래서 아내들도 약물 남용을 하게 되고 별거 이혼 자살 등을 생각하게 되죠.
주변에서 사실은 많이 보게 돼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네.
뭐 제가 어떻게 나서 도와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당사자는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네.
하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린다고 쳐도요.
네.
그 가족들이요. 가족들 집안의 경제적으로 망가지고 그다음에 그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도박을 어떻게 끝나 도박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이혜왕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 중독으로 정말 주변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걸 보고 또 이것이 이제 좀 어떻게 가정 폭력하고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그 가정 폭력하고 중독 도박하고는 불과 불의 그 관계가 있죠.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사건들의 이면을 보면은 약 3분의 1 정도가 도박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초에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의 그 자살 사건도 부모님의 도박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작년인가 LA에서도 여성 사채업자가 피살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네.
사실은 도박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도박비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도박자는 처음에는 알리바이를 대고 몰래 가족들 몰래 도박을 해요.
네.
그러던 이제 알리바이 소재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lying, 거짓말을 가족들, 주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거짓말도 믿어주지 않게 되면 점점 더 아주 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개발해요.
네.
어떤 사람은 네. 자기가 도박하러 그냥 한참 놀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그라지에 들어갈 때까지 부인은 막 발을 동동 굴르고 지금 들어오면 아마 혼내주려고 야단을 치는데도 무슨 아무 생각 안 하다 차에서 내리자고요 손에 상처가 피가 조금 난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보 여보 나 지금 강도당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은 무슨 사람이 살아왔으니까 굉장히 그런 식으로 사실과 같은 그런 거짓말들 도박자들이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더 이상 거짓말을 통할 수 있는 것이 그 소재가 없어지면은 그냥 배짱으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래 어쩔래? 해주려면 해주고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막
네.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매사에 심한 거부방언으로 일관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은 정서적, 구두적 또는 육체적 각가지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마련이죠.
네.
이쯤 되면은 가족들은 돈보다도 저한테 쳐주는 분들 보면서 손을 붙잡고 사고 우세요. 제발 거짓말에도 없으면 내가 살겠다고.
네.
도박자들은 네. 대개 IQ가 120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사회적 예. 고급 인력인데 그저 사랑도 하고 다 좋은데 이 도박만 좀 어떻게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자녀들이 또 문제예요. 어린 자녀들은 매일 그 부모님들이 싸우시니까 혹시 내 자신이 뭐 공부를 잘 못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싸우시는가 매일
네.
또는 혹시 내가 뭘 어디가 아직 뭐 태어나 없던 못생겨갖고 이러는가 해서 자녀들이 그 자기 방문에 들어와서 막 혼자고 외롭게 지내고
네.
자학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하면 emotional weather라고 그래요. 가정에 이제 도석으로 좋았다 나빴다 야, 이러는 걸 보고 자녀들이 오래 하니까는 그 영어로 틱이라고 그러죠. 눈 경련증을 많이 알아요. 자녀들이.
네. 예. 예,
그다음에 실어증까지 보여요. 근데 이런 가족이 한 3개월 동안 계속 부부가 회복을 시작하면은 자녀들이 병원에 안 가도 자연히 그게 없어져요.
네.
그리고 어떠한 부인은 우리 애는 그림을 그려도 어두운 색깔만 칠한다고 그래요. 부모가 싸우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그 가정폭력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죠.
지금까지 이제 도박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벗어날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독 도박의 회복 방법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좀 돼 있나요?
아, 돼 있죠.
네.
회복도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개 도박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알코올 문양 병원이나 혹은 뭐 인페이션도 주고 치료 뭐 상담 치료를 얘기하시는데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복에 도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알코올 회복문에서 나온 12스텝이라고 12단계 회복 이론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학자들과 정신심리가들이 그동안 개발해내신 인지행동요법, 영어로만 커지티브 비헤이버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모든 도박 회복문에 참조만 하시면 12스텝, 12단계 이론은 자연히 접할 수가 있어요. 노력 안 해도.
네.
그리고 그룹 회복 모임에서는 어떤 걸 가리키냐면 We are not 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네.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Getting practical information. 실질적으로 이럴 때 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얘가 이렇게 빚이 졌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이런 practical information을 얻게 되고 또 Confronting each other on the reality.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처참하고 남들이 사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해고당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또 finding holiness by sharing. 아픔을 같이 똑같은 걸 나누면서 서로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바로 회복 모임입니다. 12단계
네.
회복 모임. 그래서 도박자나 가족 모두에게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법은요. 12단계 회복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는 하셔야 돼요.
네.
즉 회복 동기의식이 형성된 다음에나 심리상담자를 만나셔야 되지 가서 만나서 회복할 마음이 없으면은 저 어렸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저께도 도박 안 했습니다. 이러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인지행동요법은 나중에 하는 게 좋고 그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생각과 행위를 새로운 방법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지행동이에요. 다시 뭐 영어로는 Learn New Ways of Thinking and Behaving. 그래갖고 이것을 셀프 매니지먼트라 자기 관리 접근 방법을 해서 이것은 재발 방지에 좋습니다.
네.
인지행동요법이.
예.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신앙에만 매달리시면서 처절히 기도만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절망 단계가 다 다르셔서는 쫓아오세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전문 회복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은데 너무나 신앙생활만 치주하시는 것은 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병이 깊어지기 전에 더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암과 신부든지 예. 조기 회복이 최고죠.
네네. 자, 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또 가족들은 또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냥 그 서로서로 이제 많이 상처당하고 그러면서 그 끙끙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네.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이렇게 일단 한번 내놓고 같이 풀어가는 문제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요. 이제 도박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가정폭력의 그런 사례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예, 이분은 완전히 회복이 되셔갖고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분이 그 하루 종일 도박으로다가 돈을 갖고 있는 걸 다 이제 불고 나니까 부인이 미안해서 집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또 하루를 잔 거예요. 부인은 이틀 만에 들어오는 남편을 얼마나 기다리고 정말 지쳤겠어요. 들어오자마자 격분해서 부인이 남편에게 화풀이로 이제 어떤 폭력을 이제 행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자를 또 손을 묶어버렸어요.
예,
못,
예.
폭력을 못하게.
예.
그러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목격한 거예요.
네.
예, 그러고서는 학교 가서는 일기장에다가 그런 내용을 써갖고 학교 선생님이 경찰에 연락해갖고 두 부부가 다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자녀를 빼앗겼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1년 반인가 자녀들을 보관하고 아마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다소에서까지 상담을 다 많이 받았어요. 가정폭력, 도박, 무슨 여러 가지를 다 받고
네.
그걸 인해서 변호사 써갖고 결국은 이제 자녀들을 다시 찾았어요.
네.
근데 자녀가 도와준 부부한테 주말에 찾아가면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리고 아빠가 어디 직장에 나가도 아빠 어디 가세요? 아빠를
네.
붙잡고.
예, 예.
예, 굉장한 가정적 이런 사례죠.
주변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은 그 자녀들까지 그 희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도움이 우리 옆에 가까운 데도 많이 있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 참 반갑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직접 또 통화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이혜왕 선교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이혜왕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도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 도박 중독자 자신들은 스스로 중단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
중독이 됐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이 먼저 회복을 돕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독자의 그 회복은 참 그 이상할 때 시작이 돼요.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 위기 때가 바로 적깁니다.
크라이시스가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돈을 다 잃었거나
네.
사치를 써서 지금 아주 뭐 시달림을 당하거나 또 회사 공금을 써서 직장 생활을 금방 떨려나갈 것 같은 그런 큰일이 난 경우였던 것 같은 상황에서나 가족들이 좀 회복을 좀 해라 그럴 때
네.
마음엔 없어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척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가족들은 이런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그것을 하셔야 돼요. 거의 모든 도박 중독자들이 가족들의 최후 통첩으로 즉 반강제적으로 회복을 시작하지만
네.
1년 정도 후에 보면은 자의로 회복을 시작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네. 도박을 해서 치과협회에서 혹은 변호사가 도박을 해서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데 가라 한 사람은 반강제적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하고 진짜 자의로 한 사람하고 1년 후에 회복이 별일이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게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고 회복 모임에서 다른 가족들은 나와 같은 상황 때 어떻게 회복 도박자를 안내했는가 이런 것을 아시고 또 다른 회복된 도박자 같이 앉아서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언행을 들으면서 내 가정과 내 가족 도박자도 저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시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가족이 먼저 도박 중독의 내면과 실상을 아시고 회복 방법을 알으셔갖고 중독자로 회복으로 안내하시는 회복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예.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걸 얘기하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족이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종종 그 처음부터 그 정신병원이나 심리상담을 찾는 가족들이 저한테 전화 오시는 경우에 소개해달라고.
네.
근데 먼저 어디에 계시든지 주위에 그룹 도박 회복 모임에 참여하셔갖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회복 동기의식을 가지신 다음에 필요한 심리상담을 받으셨으면 하는 것이 순서로 좀 봅니다.
이 도박 중독자는 나는 죽어도 그 모임에 못 가겠다 그랬을 경우에요. 가족들만 가서도 뭘 좀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독 도박은 우리가 패밀리 디지스라고 그래요. 가족 전체가 망가지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제일 많이 그 상처받는 사람이 남편이 도박하면 아내예요.
네,
그러니까
네.
상처를
네.
많이 받는 사람의 얘기가 더 세요. 그래서
그렇죠.
부모 말보다도 와이프 얘기를 듣는데 와이프가 이럴 경우에 어디에 회복 모임 있고 거기서는 어떤 과정을 하고 우리 남편하고 비슷한 연령대가 있는지
네.
이런 걸 다 알고 해서
예. 예,
필요할 때 좀 돈 갚아줄 테니까 한번 가자 그러면 가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하루 가야지 그때 가서 전화 걸고 알아보면 못 오신다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가족이 거기서 뭘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은지를 아셔갖고 알고 계셔야죠.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죠. 이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에서도 뭐 꼭 도박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중독증에 대해서도 같이 카운슬링을 해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왜냐하면 회복 방법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은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래서 한 9가지 종류.
예.
뭐 심지어는 도벽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도박 중독이 정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어른들께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건 다 끊어도 정말 도박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을?
예, 맞죠. 왜냐하면은 우선은 도박을 하는 사람은 그 에너지가 충만하고 밤을 어떤 사람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일주일을 밤을 새고 도박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마약을 해서는 네.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약을 코카인 한 것 같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에너지 인크리스트 에너지를 충만시켜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해요 그래갖고.
네. 뭐 중국에서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박 빚은 대를 이으면서 갚고 그 심한 얘기들이 많아요. 도박하지 말라고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하면은 발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그 중독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동안 선교사님께서도 이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도박 중독 회복 분야에 정말 많은 그 헌신과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우리 그 동포들의 이 가족들에게 도박에 관련되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좀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캘리포니아에는 약 300만 명의 중독 도박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따라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미주 한인교포회 중에서도 약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가 도박 중독으로 되죠. 그러면 도박자만 3만 명이면은 도박자의 아내만 쳐도 6만 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네.
빼고도.
예, 예. 예.
그 이렇게 많은 도박 중독자의 수에 비해서 한인교포 사회 내에는 도박 회복 기간은 고작 서너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네.
각 회복 모임마다 대개 10명 정도만 참석을 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중독 도박자 3만 명 치고 보면은 대개 중독 도박자 1,000명당 1명 정도가 회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999명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
한인 사회 내에 중독 도박에 대한 경각심과 회복 의식 고취에 대한 그런 홍보가 더 되어갖고
예.
더 많은 회복자와 참여자와 그 회복 몸이 생겨나도록 가능한 사회에서 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합니다.
네. 지금 전화 라인이 하나 연결이 됐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잘못 걸려왔나 봐요. 이, 우리 지금 그 도박 중독자를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는 그 옆에 다른 식구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런 회복 프로그램에 뭐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 단위로 이렇게 뭉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가족 단위로 나오십니까?
예, 저희 모임 보면 맨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가족들이 많이 나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이제 남편분만 보내고 그렇게 하죠. 애들 자녀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제가 이제 도박 상담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문제를 알고 오셨기 때문에
예.
가족하고 도박자하고 한 대 앉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대표이신 이혜왕 선교사님을 모시고 도박 중독증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괴로움을 직접 당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거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그냥 내 속에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것을 밖으로 내놓고 직접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디서든 그런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회복되는 일이 아니니까는요. 이 한인중독증 회복선교센터에서는 그 도박중독 회복 모임이 언제 있습니까?
매주 금요일날 9시 오후에 있습니다.
네, 네. 저녁 9시요.
네.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다 참여하실
예.
수 있고요. 다른 그 중독증에 대한 모임도 있습니까?
예, 매주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마약 회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또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그 중독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예. 제가 그 다음 사이트에 한두 달 전에 그 성중독자 회복 모임을 열었는데요.
예.
아주 열렬하게 뭐 간증까지 올리고 그래요.
네.
예, 많습니다, 그런 게.
예, 예. 선교센터는 월넛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지역번호는 909입니다. 지역번호 909-595-1114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09 지역에 595-1114번으로 전화를 하십시오.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에 이혜왕 선교사님께서 직접 또 상담하시고 여러가지 이끌어오시면서 가지신 그런 경험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장대